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 12장에 12장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아마 오늘은 그 상반부를 살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군 미가엘이 일어서는 사실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말씀 CD 원하시면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세요. 626-374-9480, 626-374-9480번입니다. 또한 이 김영진 목사님은 626-497-8199번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2장 1절로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목사님, 이제 금년에 방송 시간이 두 번만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과 30일입니다.
예.
아마도 12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려면 내년도로 시간을 넘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럴 것 같은데 12장 그리 길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해보죠. 12장은 이 10장부터 계속되는 큰 전쟁, 그 이 세상 역사의 배후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예언의 결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1장처럼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야죠.
예.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북방왕이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을 펼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 11장 마지막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으로 범민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예.
예. 그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바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소문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소식입니다.
아멘.
북방왕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전히 패망하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저지를 일을 다 저지를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호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승리로 이 죄의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것이거든요.
예.
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 중에 1절에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예.
어떤 환란입니까? 전에 다니엘 7장을 공부할 때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성도들이 환란을 받는 기간이라고 했는데
예.
그것 말고도 또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 있는 환란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란이고요.
예.
이때는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들은 환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란을 주는 사람들이고요.
예.
예. 다른 하나는 세상이 당하는 환란인데요.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환란에 직면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예, 다니엘 12장 1절의 환란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직면하는 환란을 예언한 것 같습니다.
예.
이 환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했는데
예.
예레미야 30장 5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 여기 야곱의 환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 이것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에 기록된 얍복 강가에서 고뇌의 밤을 보낸 야곱의 행적에서 빌려온 표상적 예언이거든요.
예.
거기서 그 이제 그러니까 야곱의 행적에서 야곱의 환난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야곱은요 지금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라반과 약속을 했거든요. 허락 없이는 이 라반은 야곱이 사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야곱은 라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자기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퇴유곡이거든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 다니엘 12장 1절의 대환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동맹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몰려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일은 끝났습니다. 이 성도들의 눈에는 앞뒤가 다 캄캄한 상태로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예, 동시에 세상에는 큰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계시록의 일곱 대접의 환상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예언이거든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란은 성도나 세상이 함께 겪는 환란입니다. 예, 그 입장은 다르지만은 말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보증하는 말씀이잖아요. 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 야곱의 환란 때가 이르게 됨이지만은 그가 이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랬고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이건 그런 환란을 당하지만은 성도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때 성도들은 앞에 닥친 환란이 너무 커서 이런 보증을 기억하지 못하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때 되면 정말 큰 공포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보증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예,
있겠네요.
그럼요. 공포에 진입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군요.
예.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말도 어려운 말이거든요.
예.
그 말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힘들겠지요?
글쎄요. 예. 봅시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 2절에 있는데요. 어떤 부활입니까?
예.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기한이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예.
그 기한이 언제 끝날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구원 사업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가 그때가 되면은요, 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선언하실 것이거든요.
예.
이 말은 모든 인류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되는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 더 자세한 설명은 계시록에서 공부할 몫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성경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첫째 부활과 또 그 다음 1000년 후에 있는 둘째 부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의인들만의 부활이고요. 1000년 후에 있는 둘째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의 부활입니다.
네.
이것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다니엘 12장 2절의 부활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부활하는 사람들 중에 영광을 받을 사람과 수욕을 당할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한꺼번에 말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예.
예, 그래도 또 이 기록된 상황하고 그 해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많이 깬다고 했거든요. 첫째 둘째 부하를 포함한다면은요,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다 깬다고 해야 맞거든요. 그러네요. 많이 깬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는 사람 중에 영생 얻을 사람과 무궁한 수욕을 당할 사람이 함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록은 참 특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 부활이라고 우리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 부활도 있네요. 그것은 어떤 성질의 부활입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부활하는 부활인데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볼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이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가야바가 물었지요. 네가 하나님의 메시아냐 하는 그런 뜻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신문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와 함께 있던 신문관들이 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다 죽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뭐 이거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 재림을 보려고 하면은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무리들이 무궁한 수욕에 들어갈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2절은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정당한 제자리가 있습니다. 이 특별 부활이요.
그 악인들은 무궁한 수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럼 또 죽는 것일까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림하시는 영광의 빛에 죽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고 했거든요. 그 또 이제 2장 8절에는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죄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북방왕으로 표상된 그 세력들이 완전히 멸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 세상에 살아갈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울 것이거든요. 지혜 있는 자들은 분별력 있는 자들 또는 잘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지혜 있는 자들이 한 일의 결과를 반복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어린이 참미에 보면은 새빛별 같은 법에 멸류관에 달려서 밝고도 영화롭게 비치리로다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말씀이 그 근원 성경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나 저도 이렇게 별과같이 빛나는 무리 중에 들어간다면 참 영광이겠죠. 애청자들께서도 이 무리에 들어가는 분들이 애청자들 전부가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요, 이 예수의 재림하시는 영광에 빛의 수욕을 당하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아멘. 자, 이제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설명하셔야겠는데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라고 하시면서 그때 지식이 더하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까?
예, 이 다니엘은 계시를 보면서 자기 시대에 혹은 조금 자기 국민들에게 예. 일어날 일인가 하고 생각을 했을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어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 마지막 때가 언젠가 하는 것이 이제 7절에 나오거든요.
예.
예, 아마 이것이 금년 마지막 시간에 나눌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마지막 때가 언젠가 하는 거요. 예, 자세한 것은 그 7절을 말할 때 말하고요. 지금은 그 마지막 때가 1798년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때가 되면은 다니엘서의 봉함이 풀리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감수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위해서 지식이 더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지식은 성경 말씀의 지식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지만은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식이 더해져야 할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세상의 지식이 팽창할 것이 함께 예언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과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요? 이미 다 구시대의 유물들이 되었지만 그런 구시대의 유물이 된 그것의 발달 때문에 오늘날 과학의 황금시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소위 오늘날 말하는 문명의 이기들의 대부분이요. 1798년 이후에 나온 것들입니다.
네.
마지막 때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때 지식이다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나온 것이거든요. 정말 지식이 더하리라는 예언이 문자적으로 적중했습니다. 또 그 중에 빨리 왕래하리라고 그랬으니까요. 속도에 대한 것도 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과학자 이삭 뉴턴이요. 다니엘 계시록 해석 주석책을 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인데요. 이 뉴턴이 다니엘 12장 4절을 해석을 하면서 장차 사람이 지상을 50마일로 달릴 때가 올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뉴턴보다 한 50년 늦게 태어난 프랑스 사람 볼테르는요. 뉴턴의 이 말을 듣고 아유, 성경은 사람을 참으로 미치게 하는 책이다. 그렇지 않고야 뉴턴 같은 과학자가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 만일 지상을 그렇게 빨리 달리면은 길가에 풀을 뜯는 새끼 변소가 낙태할 것이고 주위에서는 어지러워서 넘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날 이 두 사람을 살려내어서요, 여 LA에 예, 고속도로 옆에 딱 세워둔다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네.
예. 성경 예언은 너무 자세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는 것 같아요.
네.
잘 맞지도 않는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나 정감록 같은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석해놓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지식이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IT 관계는 시간을 다투어 새로운 지식이 더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지식이 더하리란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연구하여 깨닫는 말씀의 지식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 가운데 중심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말씀의 지식이 보편화되었다라는 것. 무슨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2300 주야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성소 정결 사업이 왜 2300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지 그때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때가 되어야 세상에 읽고 쓰는 것이 서민들에게도 보편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그때가 돼야 진리가 회복될 것도 말씀드렸죠.
예.
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또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미리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종말을 처음부터 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는 것과 교통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빠르고 빈번할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로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 지식이 더할 것이라는 것을 보시고 예언하셨다는 말입니다.
예.
예, 그런 결과로 이 목사님과 제가요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다니엘서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뉴턴의 다니엘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이만큼 결코 밝히 알지 못했죠.
네.
그러나 그 시대의 예언을 그대로 믿고 시속 50마일 속도로 사람들이 지상을 달릴 때가 올 것이라고 풀이한 뉴턴의 해안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성경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한없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예. 결국 뉴턴이 옳았고 볼테르가 틀렸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볼테르는 그런 성경이 한 100년 후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던데요. 예. 지금 출판되어 매년 팔리는 성경 부수를 보면 정말 볼테르가 미치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아무튼 성경의 예언은 참으로 정확하네요.
예. 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의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으신 것이죠.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지도를 받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말씀을 한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잘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정로에 서서 하늘까지 대로를 따라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는요 12장 4절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요.
예.
5절부터는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서 선지자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니엘서가 해석되는 때가 올 때에도 마지막 때가 확실히 언제부터인지를 알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5절로 7절이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다니엘 12장 5절로 7절.
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 이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고 즉 교통이 발달할 것이고
예.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밝혀주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에 여러 번 이 마지막 때를 뜻하는 말들이 있었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했지 않습니까?
예.
또 정한때 끝이라든지 여러 날 후라든지 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그 때가 언제인지는 말해주지 않고 이런 말씀만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계시를 끝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특별 장면을 마련한 것이 6절로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분이 대화하는 형식인데요. 한 분은 강 접힌 언덕에 섰고 한 분은 강물 위에 있습니다.
네.
언덕에 있는 분이 묻고 강물 위에 있는 분이 대답합니다. 언덕에 서 있는 분은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 다른 주석을 보니까 아닐 것이라고 했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요. 그런데 강물 위에 있는 분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예.
이 강물 위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예언적 표상으로 물은요 여러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이라고 계시록 17장 15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또한 하나님과 관련해서 물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표상되어서 나타나거든요. 시편 104편 4절과 에스겔 28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시편 104편 3절 모래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예.
에스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예, 이 시편 104편 3절이네요. 제가 4절이라고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물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표현되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 위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1절에서 미가엘로 일어나시는 그분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니엘서가 바르게 해석되어질 그 때가 언제일지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하셔서 표상적이지만 그때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네. 다니엘서에는 천사의 이름이 둘만 나오지 않습니까?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그렇죠?
네.
이 미가엘은 가브리엘을 도우는 역할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2장에서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장면도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서로 대화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는 일을 서로 도와서 하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네.
뭐 강 언덕에 서 있는 분이 가브리엘이 아닐 수도 있겠죠. 다른 천사일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미가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물 위에서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강물 위에서 계신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계시록 10장에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요 때와 관련한 계시를 보여주실 때의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예, 계시록 10장 1절로 7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무례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무례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례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나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 여기에는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분이라고 했죠.
예.
이것은 계시록 1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묘사한 것과 아주 흡사하거든요.
예. 예,
머리 위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다고 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은 한 발로는 땅을 밟고 한 발로는 바다를 밟았거든요. 온 세계를 다 주장한다는 모습이죠. 그리고 창조주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이 다니엘 12장에는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을 향하여 맹세하잖아요.
예.
이 두 장면은 비슷하면서도 대조를 이루는데 다니엘은 봉함한 책, 계시록은 펴놓인 책, 다니엘은 강물 위, 계시록은 땅과 바다 이렇게 이제 대조돼 비슷하면서 대조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장면은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가 펴놓일 것에 대한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것이 펴질 때에 온 세상에 창조주 경배에 대한 기별이 전파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봉함한 사실이 펴질 때를 말씀하시는 분과 펴놓인 책을 들고 있는 분은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봉함된 다니엘서가 열릴 때를 가장 합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네.
그 마지막 때가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난 후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기록된 말인데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 같네요. 네.
아, 이제 정말 금년은 한 번만 남았군요.
네.
지금까지 나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예언하셨고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예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언을 연구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서 영생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하면 반드시 알 것이고 특히 다니엘서는 연구하면 깨달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예언의 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함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바울은 예언의 지도를 받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이 권고를 따라 예언을 연구하고 예언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길을 바르게 걸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애청자들께서 다니엘서 강론을 들으시고 진실로 예언을 따라 때에 합당한 믿음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시죠.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으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으로 총명을 주셔서 이 예언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예언의 지도를 받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믿음의 길로 주님을 따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